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에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삽시다. 네. 설교 제목이 뭔가 심오하고,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조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타조 효과? 타조는요, 위기를 만나면 머리를 땅에 박고, 땅을 푹 파서 머리만 딱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긴 다리에, 긴 목에 머리만 땅에 박고 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귀여운 모습인데요. 사실 이 타조 효과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죠. 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일단은 그 위기를 직면하기 싫어서 눈만 가리고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위기를 맞이하면 어디로 도망을 칠까요? 기도를 하죠, 기도.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 자녀에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할 테니 이 위기 가져가세요. 이런 반응들을 하는데 사실은 회피에 가깝습니다. 위기를 직면하지 않고 놀라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기는요, 하나님의 실수하심도 아니고요, 또 우리들의 죄 때문에 나오는 결과도 아닙니다. 위기의 한자어를 보면요, 위는 위태로울 위, 그 다음에 기는 틀 기자를 씁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기가 위태로움이 자리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틀 기자가 기회라는 단어에도 사용되는 한자어라는 거 아십니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위기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위기 영어로 뭡니까? 네? 크라이시스 아닙니까? 크라이시스? 맞죠? 이멀전시 씨 누굽니까? 이멀전시 씨는 비상사태 이런 거고 위기는 크라이시스예요. 근데 이 크라이시스가요, 언제 쓰여진 단어냐면 15세기 무렵에 병원에서부터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병의 증세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고비를 맞이했을 때 그 고비에 이 위기라는 단어를 써요.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위기는 어떤 기로점과 같아서 잘 극복하게 되면 기회가 되고 돌파구가 될 수도 있어요. 잘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요셉은 위기라는 구렁텅이로 던져지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여전히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요. 예,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 요셉 형들이 양떼를 치러 세겜으로 갑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디입니까? 세겜은 야곱이 평온을 쫓아서 정착하려던 땅입니다. 세겜은 고대로부터 강수량이 많고 물이 모이는 곳이어서 농사가 잘 되고 풀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목축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겜 땅이 디나 사건 때 야곱의 아들들의 살육과 약탈이라는 이 큰 죄악이 깊이 새겨져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고를 친 이 아들들이 걱정이 됩니다. 불안해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요셉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13절, 14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다시요. 13절, 14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채색 옷이 왕실의 옷이라고 말씀드렸죠. 관리자의 옷. 요셉은 이제 아버지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냄을 받습니다.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사고는 안 치는지 보고해라. 이런 뜻이죠.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어지는 절들을 보면요, 요셉은 아버지의 이제 명을 받고 세겜으로 떠나요. 그런데 형들이 세겜에 없는 거예요. 세겜의 어느 들판을 돌아다녀봐도 형들이 없자 들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형들의 거취를 알려줘요. 형들은 저기 도단으로 갔어. 여러분, 좀 이상한 일입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형들이 있는 도단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더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간 거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간 건데 저 멀리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수상쩍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나서 형들이 작당 모의를 시작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것을 감탄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은요, 비아냥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야, 저기 꿈 주인이 온다, 대단한 꿈 꾸는 주인 납셨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 꿈 주인이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그 꿈 주인을 죽인 다음에도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봅시다, 이런 심산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의 마음에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요셉도 싫고요. 미워요. 꿈도 싫습니다. 듣기 싫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도 싫습니다. 그래서 죽일 계획을 세워요.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렇습니다. 묵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백성들은 방자해지고 오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딱 형들의 상황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책에 보면 둘째 아들 이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도덕과 양심과 정직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하는 합당한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즘에 누가 고리짝에 그 고대에 있었던 책들을 읽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을 배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배격을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과학자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의 허구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해요.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이 두꺼운 책인데 한 3분의 2 정도를 읽다가 지쳤어요. 근데 그걸 읽는 내내 점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이 저자는 시종일관 하나님께 삐쳐 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많이 드러낼까? 이 과학자거든요. 그 책을 입증하려고 쓴 건데 굉장히 하나님께 서운해요. 저자는 유럽과 북미라는 배경이 이제 크리스텐덤, 기독교 제국을 건설했던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비판을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자는 그걸 고려하더라도 다른 신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의 신에 유독 감정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상주기도 하고 벌하기도 하는 신을 믿을 수 없다. 또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현세에서 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게 만드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어떠십니까? 혹하십니까? 아니요. 모순 가득한 말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의 이치, 이는 MC, 그죠?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신을, 어떻게 해요? 피조물을 지은 존재라고 가정을 해놓고서는 그 주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에요. 부모도 여러분,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상과 징계를 통해서 키웁니다. 동물들도 하물며 그렇게 해요. 이 세상의 질서와 창조의 법칙과 섭리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면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상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벌하고 억압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신일 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신은 없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툴툴댑니다. 여러분, 이 말도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서 나는 무신론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다움을 요구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리거나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 두 가지 감정 중 하나에 속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도리어 언약의 자손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각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문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신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오해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풀어내세요. 그것을 해결해야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형제들의 이 작당 모의가 벌어지자 큰 형 르우벤이 나서서 말리기 시작합니다.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21절 시작. 여러분, 그래도 르우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두려워해요. 야곱이 르우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이 형제들의 무리에서 네가 아버지야. 내가 없을 땐 네가 책임자야. 그래서 르우벤은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죄들을 짓지 않습니까? 이 죄를 짓는 중에라도 마음속에 성령의 탄식하심이 들려오면 그 자리에서 속히 돌이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 징계가 무서워서 죄를 경계하며 사는 것이 아버지가 없이 방자하게 살아가며 이것이 자유다라고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리고 부모가 어떤 질서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을 훈육하지 않으면 아버지 없는 자녀들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방자히 행하며 방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요셉이요. 저 멀리서 오는 모습들이 형제들에게 보입니다. 23절에서 25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형제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붙잡아다가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뭐요? 이 채색 옷부터 벗깁니다. 그리고 물도 한 방울 없는 구덩이로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천연덕스럽게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동생을 구덩이에다가 옛날에 이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구덩이들이 역청 구덩이들이 많았는데 물 한 방울도 없는 역청 구덩이들이 천연 감옥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그 구덩이에다가 자기 동생을 쳐넣어 놓고 음식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요셉의 형제들을 연구해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장악력을 가지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또 양심도 아니고 우애도 아닙니다. 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폭력입니다. 이들은 폭력을 서로 모방하면서 폭력을 우상화하고 있어요. 요셉을 죽이자는 모의에 르우벤을 뺀 나머지 아홉 명 전체가 동의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들은 폭력에 지배당하며 중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의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지라르. 왜 웃으세요? 지라르. 네. 인간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라르가 된 것 같아요. 네. 이 르네 지라르가 인간을 모방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좋은 식당에서 막 식사를 하는 걸 봐요. 와, 스테이크 썰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보면, 그걸 지나가다가 보면 어때요? 배가 안 고파도, 아, 나도 저기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모방 욕구.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요, 돈 자체를, 그리고 이 물질 자체를 갈망한다기보다는 자본을,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방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SNS나 뭐 이런 곳을 한번 보세요. 왜 다 자기가 산 옷, 그리고 뭐 가방, 자기가 열심히 이 깎아내린 몸을 다 이렇게 훌렁훌렁 벗고 보여주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 모방 욕구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자본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은 그럼 무엇을 모방하고 있다고요? 폭력을 모방한다고요, 폭력. 이 폭력은 아마도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 사람들을 다 살육하고 약탈한 데서부터 비롯됐을 겁니다. 그때 야곱도 하나님도 이들을 심판하지 않죠. 이들은 잘못된 승리에 도취되어서 계속해서 폭력을 모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모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나쁜 상호관계 속에서 폭력적인 열기가 더해지고요. 그래서 마침내는 서로가 이 폭력의 걸림돌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집단적인 갈등, 집단적인 유혈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류가 고안해낸 것이 뭔지 아십니까? 희생양입니다. 희생양이에요. 조선시대에만 심청이 인당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이 희생제의들이 그 연구를 해보면 거의 다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희생은 결코 진정으로 피와 죄를 씻어낼 수 있는 희생이 아닙니다. 도리어 무고한 이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의 일환일 뿐이에요. 그 대를 위해서 소를 짓밟아버리는 죄악. 폭력의 방향을 전체에서 한 사람으로 집중시켜서 그 한 인간을 죽임으로 공동체의 유혈 사태를 막아내는 악랄한 죄악입니다. 인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왔어요. 그러니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희생양은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 형제들의 희생양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폭력과 죄악을 멀리함으로 주류에서 밀려나 있었던 이 요셉이 죽는 일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저 멀리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들을 형제들이 보게 됩니다. 내내 마음이 불편했던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제안을 해요. 형제들아, 그래도 요셉은 혈육이다. 우리가 요셉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도대체 뭐냐? 그냥 눈에 가시니까 우리 눈앞에만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 차라리 손대지 말고 팔아 넘기는 편이 낫겠다. 어때요? 이 제안에 형제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결국 요셉은 구사일생으로 은 20에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뒤늦게 돌아온 르우벤이 이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죠. 내가 어디로 갈고 하며 애통해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잘 보십시오. 이 형제들의 책임자였던 르우벤은요, 마지막까지 아버지 앞에서 진실을 구하지 않습니다. 잠자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가 있는 자의 말로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남의 큰 죄를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공범이 왜 공범이 되겠습니까? 자기 죄가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서 더 큰 죄악을 방조하는 죄.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방조죄라고 합니까? 이 방조죄가 공범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더 큰 죄악이 내 눈앞에서 저질러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을 무지막지하게 흔들어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사소하게 느껴지는 죄가 한 가닥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하며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러한 습관과 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주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참회하고 또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참회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연습되어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에는 회개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배 10분 전 캠페인을 왜 합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참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참회 기도. 우리가 한 주간에 주님 앞에 살면서 우리를 성찰하고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죄가 있는 것은 없는지, 어두운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내가 얼굴을 살짝 비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을 내가 똑바로 볼 수 있는지 점검하며 이 예배 전에 나오셔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행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결함이 신자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이제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아버지 야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이 죽은 줄만 압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헤브론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세겜으로 갔다가 또 도단까지 갔다가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요. 놀랍게도 차근차근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형제들이나 아버지 이스라엘 그리고 당사자인 요셉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일주일 동안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의외의 본문에서 그 답을 찾게 됐어요. 거의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나 강해 설교자들을 제가 책이나 뭐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다 들어봐도 이 본문을 다 그냥 대강대강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요셉 앞에 나타난 어떤 사람에 대한 본문입니다. 14절 하반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14절 하반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됐죠?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절 띄워주세요. 17절. 맨 뒤에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지금 들으셨어요? 보셨죠? 방금 읽었던 14절 하반절하고 17절 하반절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 사이에 이야기 쏙 빼도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안 돼요. 이야기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결국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형들을 만나 위기 가운데 봉착했더라. 이 내용이에요. 그것이 37장 하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본문을 지켜보게 되면 오늘 요셉에게는 이 위기를 만났음에도, 제가 아까 이 위기가 기로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극복할 수도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요셉에게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어떤 선택의 고난도 위기를 극복할 만한 여지도 없어 보여요. 하지만 딱 하나 변수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유심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누가 길을 잃었습니까? 누가 길을 잃었어요? 요셉이 잃었어요. 근데 주어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자, 뒤에 또 보니까 더 이상해요. 그 사람이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여러분, 누가 물어야 됩니까? 요셉이 물어야죠. 저기요, 저 가족들하고 사이 좋았을 때 찍은 사진 이거 있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핸드폰을 꺼내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형들 어디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누가 질문을 합니까? 형들을 찾는 요셉이 아니라 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을 찾느냐?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람은 요셉이 찾는 형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상하리 많지 우연히 겹칩니다. 요셉이 방황하고 있는데 때마침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그가 요셉에게 때마침 질문을 해주고, 그가 형들도 때마침 알고 있고, 또 그가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때마침 알더라.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필연입니다. 적어도 성경 기자는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만난 필연, 어떤 필연입니까?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요셉을 위기로 몰아넣으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 둘, 셋. 1번 착한 사람, 2번 나쁜 사람. 하나, 둘, 셋. 1, 2번. 뭐 이상하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주 요셉에게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그죠? 묻지도 않은 걸 와서 다 얘기해 줬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요셉의 죽을 길을 안내한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계속 길을 방황하다가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착한지 나쁜지 모를 놈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요점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재수없게 이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퍼즐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본문.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리십니까? 누구요? 성령.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예수님 손을 잡아 인도하여 마귀에게로 데려다주는 꼴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40주야를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제가 CCC 금식 수련회 3박 4일을 한 적이 있어요. 와, 정말 말씀 하나도 안 들리고요. 찬양, 진짜 찬양, 와, 전혀 안 됩니다. 마지막 날, 3박 4일, 마지막 날, 갑자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 뭘 줍니까? 귤을 줘요, 귤. 아시네. 귤을 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먹어봤던, 그리고 여태까지도 먹어봤던 귤 중에서 제일 맛있는 귤이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달콤하고 그 과즙이 풍성한지, 예. 여러분, 이 기도원에서는 금식 기도할 때 소금물 먹으라고 하고, 그죠? 혹시나 금식 기도원에서 송장 치를까봐, 그죠? 그래갖고선 계속 뭐, 이렇게 소금물 먹고 힘들면 얘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조용한 기도원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들짐승, 기후, 배고픔이라는 치명적인 위협이 겹쳐있는 죽을지도 모르는 땅. 그런데 바로 이 죽음의 땅으로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만난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필연적인 섭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가셔야만,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야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늘 좋아하고 바라는 것들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별하지 않습니까? 잘 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천성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나 이번에 이거 일 빠그라졌잖아. 잘못됐어.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 이런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가길 기도했는데 내가 이 자녀가 여기를 갔으면 좋겠는데 되게 안 좋은 학교를 갔어. 이거 재수를 하잖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분 보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원하는 곳에 가거나 그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깨끗한데 나만 크게 다쳤어.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졌어. 이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잖아. 이런 사람 보셨어요? 아닙니다. 나 하나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아줘야 그쯤 돼야 간증이고 성령의 보호입니다. 우리 생각이 이렇게 완고하고 자기주관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라고 했을 때 달가웠겠습니까? 형들 미워하는데 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해코지 할지 모르는데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가요. 그리고 형들이 세겜이 없는데도 끝까지 형들을 어떻게든 추적해서 형들을 있는 데까지 갑니다. 아주 정직하고 충성스러워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실 요셉은요. 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쯤 되면. 아 진짜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그 새끼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은 없었을 텐데 그죠? 그 인간만 그리고 내 인생에 그 사건만 없었어도 이런 일은 내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어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자기 멱살을 잡아 마귀에게로 이끌어 주신 성령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의 음성을 무음 처리해 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구덩이에 쳐 넣었을 때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형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형들? 나한테 왜 이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형들이 천연덕스럽게 음식을 나눠 먹고 있을 때도요. 여러분,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요셉의 이 커다란 비명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아마 무음 그리고 슬로우 모션으로 이 장면을 처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어쩌면 이 세겜으로 가는 발걸음을 떼었을 때부터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형들이 나를 너무나 미워하는데 아버지와 멀어지면 이거 나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어때요? 왜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지? 그냥 모른다고 해주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형들이 갔다고 하는 도단은요,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21km 지점이나 떨어진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에서 훨씬 더 멀어지는 장소입니다. 불안이 가중되죠. 독자들도 보면서 가중이 돼요.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요셉은 갑니다. 왜요?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 죄 많은 형들, 사고뭉치 형들, 지금까지 속을 썩이다 썩이다 못해 가슴을 시커멓게 태워버린 이 아들놈들을 염려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요셉은 헤아렸어요. 그래서 형들을 못 찾아서 방황하는 중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길을 안내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에 충성을 다해서 나아간 거예요. 요셉의 정직과 충성, 그리고 그 마음의 선함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 당하시기 전에 3장에서, 마태복음 3장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정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쫙 내려오시고 성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라라라. 근데 야, 이제 시작이구나 했는데 4장으로 딱 오니까 느닷없이 그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평화롭고 따스한 성령님이 예수님을 멱살 잡아서 마귀아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기 속에서 당황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들어가 시험을 마주하십니다. 직면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예수님은 알았고 거기에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선하게 반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야 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이 기간은 내 인생에서 전부 삭제해버리고 싶은, 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자르고 싶어 하는 시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일이, 그 사람이, 그리고 그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푸른 초장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의심스러워요. 과연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맞나? 도무지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나고 나서야 알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위기가 닥쳐 있습니까? 이때 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영민함이나 지혜나 꾀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위기를 버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선하게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위기로 인하여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시편 37편에 가서 시편 기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넘어지는 우리의 머리를요, 넘어지기 직전에 주님께서 손을 넣어 받치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받쳐서 내 머리를 보호하신다. 왜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드십니까? 25절부터 2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입니다. 그는 넘어졌지만, 그는 지금 정신이 혼미하지만 날마다 베풀고 꾸어붙으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합니다.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선을 행하는 자를 어떤 경우에도 구걸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선택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겠다. 이 위기를 나는 반드시 극복하리라 라는 의지보다 나를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받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위기를 당하였어도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선하게 행하리라 라고 다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닥쳐 있을 때 더욱더 정직하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시대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체포가 돼서 교수형을 당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죠. 아주 젊은 날에 요절했는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이것이 20세기의 코람데오라고 믿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종교개혁 시대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루터나 칼뱅이나 찌빙글리나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종교개혁자들이 살아갔던 시대, 그들이 당했던 것이요, 얼마나 큰 위험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은혜가 펑펑 넘치고 하나님께서 형통을 경험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를 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단으로 내몰려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코람데오를 외쳤다고요. 코람데오를 외치면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좀 우르렁 쾅쾅, 그죠? 그들을 좀 지원사격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질 않으세요. 그런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흘린 그 피가 무슨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런 아주 중요한 개신교의 전통을 그들의 피 위에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 가운데 살았고 평생을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살았으나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셨고 수많은 신자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구렁텅이로 내몰려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네, 이것을 외치십시오. 우리의 무기는 정직과 충성과 선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없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으로, 하나님이 없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나 결과물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서 중간에 등장한 어떤 사람이 대체 누구냐? 내 인생을 망쳐놓은 인간이 도대체 누구야?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 반드시 생명의 물을 부으셔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이 죽음의 자리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야 마십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한평생 정직과 충성과 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